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조직 신학을 공부할 때요. 그러니까 신학, 기독교 신학을 공부할 때 초반부터 반복해서 듣는 어떤 라틴어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라틴어를 발음을 잘 못하지만 라틴어로 발음을 해보면 in necessaris unitas, in dubiis libertas, in omnibus caritas 라는 말이고요. 영어 번역으로 하면 이런 문장입니다. In the essentials unity, in the non-essentials liberty, in all things charity. 그러니까 필수적인 것,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하나가 되고 필수적이지 않고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자유를 허락하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라는 것인데요. 이 표현은 아마도 4, 5세기 신학자 어거스틴 시대 때부터 여러 가지 표현으로 전해 내려오다가 17세기 들어와서는 확실한 문구로 표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뜻은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과 복음에 관해 본질적이고 두 가지로 그러니까 달리 생각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하나같이 이해하고 같이 받들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견해의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허락하는 것이 바르고 본질적인 부분이든 그렇지 않든 성경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모든 경우에 성경에 대해서 대화하고 논쟁을 하는 모든 경우에 사랑으로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호흡해내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 문장, 어느 한 단어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요. 또 우리에게 불필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 중에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의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불가피한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에 비해서는 좀 덜 중요한 부수적인 내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유월절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신약의 복음서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이것이 없다면 주님의 복음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가 바르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빵 다섯 조각과 빵 다섯 덩어리와 생선 두 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나오는 숫자들이 있죠. 다섯 개, 두 개, 5,000명, 또 남은 음식 광주리 12개. 왜 여섯 개가 아니라 다섯 개였을까? 이런 질문의 답은 복음과 구원의 이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수적인 것,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하나가 되고 필수적이지 않고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자유를 허락하며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라는 그 소위 신학자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정신이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았다면 교회사 속에서 시대와 시대가 바뀌어 내려가면서 계속 이 표현이 사용되거나 보존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 또한 어떤 연합과 어떤 자유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6주간에 걸쳐서 빌립보서 3장 여기까지의 내용을 봤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바울이 다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을 믿는 바울의 모습, 그 복음을 믿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가는 오늘 우리의 본문은 그 말씀의 후기와 같은 내용입니다. 후기.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니 고로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데요. 그 사도가 이와 같은 가르침에 대해서 다를 수 있는 몇몇 반응들을 두고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함께 살피는 가운데 우리가 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대속자를 통해서 같은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의 감동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한 분을 바라보고 한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서로 돕고 또 도움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금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세 구절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특히 그 첫 두 구절, 15절과 16절은 빌립보서에서 가장 까다로운 본문에 속합니다. 이해하기가 가장 까다롭다는 것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이 어떤 큰 그림을 그려주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고요. 상당히 추상적이면서 상징적인 언어를 쓰고 나아가서는 대명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대명사가 뭐를 가리킨 것인지, 대명사라는 건 명사 대신 쓰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그녀, 그것 이런 것이 대명사인데 이런 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이 좀 이해하기 까다로운 부분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좀 까다로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3장 전체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바울은 지난 본문의 12절과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붙드셨다, 나를 붙드셨다, 곧 구원하셨다라고 하는데요. 붙드셨지만 바울 자신이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자신의 소명을 이미 다 아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의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 그가 무엇을 하는가? 오직 천국이라는 푯대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종점이 되죠.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내가 그곳을 갈 걸 알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압니다. 그곳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땅을 향하거나 그 반대 방향이 아닌 주님을 향한, 위를 향한 상을 추구하면서 나의 소명을 찾아가고 붙들어가고 있다. 이런 식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바울은 구원을 분명히 받았지만 완전히 성화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시작 15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을 문법상 조금 다듬어 보자면 온전히 이룬 우리 모두는 이런 표현이고요. 번역상 조금 더 확실히 하자면 여기서 바울이 의미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화를 이룬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가짐이 온전하다는 것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주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의 빛 가운데 내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고 그 이해와 믿음을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온전히 이룬 우리들, 우리 모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 바울은 이처럼 바른 마음 자세를 가진 그들과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속한 첫 번째 그룹은 온전한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그룹은 그들만큼 마음가짐이 온전하지 못한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에는 한때 마음가짐이 온전했지만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서 바른 마음이 사라진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옳은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주님을 바르게 향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지금 내 마음가짐이 온전하다고 해서 그 방향이 항상 유지되고 내가 항상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가짐이 온전한 성도님, 한 번도 온전한 마음가짐을 갖지 못해본 성도님, 그리고 한때 마음가짐이 온전했던 성도님, 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인데요. 그런 우리 모두에게 오늘 본문이 어떻게 일관적으로 적용이 되는지 우리 남은 시간 바울이 사용한 세 가지 표현을 들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지라 라는 사도의 표현을 한번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제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해하기 가장 애매한 표현은 이것도입니다. 이것도, 이것은 대명사죠. 영어로 하면 this입니다. 대명사인데 이것에 또한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아니면 또한 이것을. 근데 그 이것이 무엇인지, 그 대명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참 애매합니다. 그 본문에서요. 그런데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시험을 볼 때, 예전에 학창 시절을 기억해 보시면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떡하죠? 그걸 일단 내려놓고 쉬운 문제를 먼저 풀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문제, 이것도가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좀 내려놓고 쉬운 쪽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쪽이 바로 생각한다라는 단어인데 바울이 두 번 쓰고 있죠. 이 표현은 빌립보서에서 여러 번 사용된 표현입니다. 우리 2장으로 가셔서 2장을 시작한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이 나갔죠. 같은 마음을 가져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시면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좀 분쟁이 있었던 두 여성도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4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두 번 등장하는 동일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반복적으로 마음을 같이 하세요, 한 마음을 품으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마음인지 바울이 설명을 한 적이 있는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은 것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인지 설명한 것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요. 먼저 우리가 빌립보서의 2장과 3장을 그냥 한 획으로만 긋자고 하자면 2장 한 획, 3장 한 획을 그어보면 빌립보서 2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모습입니다. 그 5절부터 12절까지 유명하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3장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는가 하면 그 구원을 받은 바울의 모습, 그 구원을 받고 믿고 기뻐하는 바울의 모습이 한 획으로 그을 수 있는 3장에 대한 정리입니다. 그 2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우리 구원을 이루신 모습, 그 2장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소개했던 첫 번째 문장이 2장 5절인데요. 제가 2장 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원문에서는 마음이라는 표현이 한 번만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6절부터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행하신 순종과 선행과 의의를 증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마음,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마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얻게 됩니까? 3장에서 바울이 그 마음을 보여줬습니다. 한때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속자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했을 때 나는 저의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율법주의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라고 착각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의 의의와 선행을 하나님 앞에 앞세우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앞세우려는 그 모습이 득이 아니라 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정산을 해보면 이게 나한테 득이 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나한테 해로운 일이고 빨리 버려야 되는 쓰레기와 같은 것이라고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나의 구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행, 예수님의 순종을 생각하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쏟고 진정으로 구원에 대해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3장에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바 이와 같은 회개와 감사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3장으로 돌아가셔서요. 1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somehow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를 것이다. 내가 부활할 그 날까지 나는 이제 이 세 가지를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그분과의 깊어지는 관계를 목적하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알아가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 오늘 본문으로 가서요. 이것을 생각하라고 한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연결해가지고 15절에서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한다면, 만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습을 내가 증거했는데 이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 중에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자신의 의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만약 당신들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뭐라고 합니까? Shame on you. 혼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아주 부드럽고 격려가 듬뿍 담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 또한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가장 애매한 부분. 이것 또한. 이것 또한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나타내 주신다. 이런 뜻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나름대로 정리한 것은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사람이 아직 설득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리라, 보여주시리라, 설득을 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확신하는 해석이 그것입니다. 이 대명사가 애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바울의 뜻은 이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절대로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은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 구원과 우리의 남은 생애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일관적인 소명에 대한 말씀이죠. 그걸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라는 의미의 말씀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한 가지 소명 속에서 서로 성숙해가는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영접한 지 수십 년이 되는 분이 계신가 하면 몇 년 안 되는 사람도 있죠. 우리 가운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10년간 주님을 믿어온 사람들이라도 그 두 사람 가운데 신앙이 성숙해지는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뭐 느린 사람에 대해서 그것이 그의 탓이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섣불리 함부로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다를 수 있고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주저앉아도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결국 위에 계신 주님을 향하는 마음은 한 가지이고 여러분들이 아직 설득되지 않은 면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왜 내가 다른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아야 하는가, 그것을 의지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아직 설득되지 않는다 라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차차 설득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속도가 다르지만 다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고 결국은 끝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성화가 이루어진 모습들이 바로 한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대한 답은 내 안에 있지 않고 또 세상 안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다는 점. 이 점을 강조하면서 이 부분에서 이 대명사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다시금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도록 강조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표현, 우리가 볼 두 번째 표현 또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바울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6절이죠. 15절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온전히 이런 마음가짐이 온전한 사람들, 또 이와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도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앞부분은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대해 마음가짐이 성숙하든지 미숙하든지 속도가 얼만큼 진전을 했는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상관없이 그 앞부분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은데 뒷부분에 가서 또 애매해집니다.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가 또 뭡니까? 여기 또 대명사가 나와요. 그대로. 마치 복음에 대해 당신의 마음가짐이 미숙하다면 그저 그것에 충실하세요. 아는 점에 충실하세요. 이런 식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구절이 그런 뜻이라면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복음을 믿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100가지 생각이 다 옳다는 그런 의미라면 이것이 과연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진리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부분에 대해서만 충실하세요 라는 말씀이었을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학자 스티븐 러슨의 글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이 점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분이 여기서 그대로 행하라 라고 번역된 그 16절의 그 끝부분 있죠. 애매한 부분. 그 부분이 군사용어로 사용된다는 점을 기억하라는 그런 글을 쓰십니다. 이것이 군사용어로 될 때 그대로 행하라 라는 이 표현은 군인 각자 자기 길을 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대열에 맞춰간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대열에 맞춰가세요. 군사용어로 보자면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에서 그대로라는 것은 그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나를 포함한 공동체에 제시가 된 어떤 기준입니다. 그것대로 따라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죠. 그럼 바울이 어떤 기준을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기준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하던 미숙하던 그 기준에 맞춰서 가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가 제시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생각해 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변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어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목적이 바른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괴수가 되어 있었죠. 그런 그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후에 그의 모든 목적이 변화하는데요. 그의 인생의 목적은 내가 앞으로 이런 사람이 돼야지, 어디에 가서 어떤 사람들과 이런 일을 해야지, 이것으로 바울의 목적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나에게, 바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된 나에게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서 어디에 가서 누구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 모든 결정은 이제 내 결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주인이라고 부르는 주님의 권한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이제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 인생의 방향과 할 일들과 또 그곳에 남아있는 기한 등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을 때 내가 여기 가서 이런 일들을 하겠다, 이런 사람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강조하는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다시 반복해서 본 세 가지입니다. 10절이죠. 나는 세 가지를 알기를 원한다. 첫째, 그리스도. 둘째, 그분의 부활의 권능. 셋째,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알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나는 누구와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로 정할 것인가?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누구와의 관계를 가장 앞세울 것인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사는데 누구의 힘을 의지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을 앞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바울은 정확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깊어지는 관계를 목적하리라. 주님과의 관계보다 앞설 수 있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에베소서 6장에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에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 부모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거나 그것보다 더 우선이 될 수 있는 관계가 없는 것이 바울의 인생 목적이 된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이죠. 그리고 힘에 대해서, 세상을 사는 힘과 권력에 대해서 나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의 힘을 의지하리라. 그분의 힘을 의지하리라.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께서 당하신 순환과 죽음에 이르는 고통,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었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때로 받는 고통과 어려움이 이것은 재수가 없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주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받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은 나를 더없이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의미를 가지고 나에게 허용하시는 고통이다. 이 사실을 나는 믿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 얼마나 쉽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지? 이런 생각을 합니까? 얼마나 쉽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신다 이런 생각을 합니까? 또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인데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무슨 뭐 드라마를 따라서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늘이 무심하다는 그 발언이 얼마나 이것이 불신앙적인 표현입니까? 하늘이 왜 무심하십니까? 나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목사인 저도 어려움에 처하면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앞으로 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리라. 나는 이제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부활의 힘,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뜻이 있다면 그분이 이루어주신다는 그분의 힘을 믿으리라.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께서 뜻이 있다는 것을, 의미 있는 고난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미 실제 제시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기준입니다. 따져보면 이것 세 개 안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누구와의 관계이지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지요. 그리고 힘이 없을 때, 고난을 당할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들이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사는 것이 곧 위에 계신 주님을 향하는 일, 그리고 그 상이 크다. 천국에 가서 받을 상도 크지만 위를 향하는 그 길이 너무나도 상과 같은 일이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일이 너무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깊어지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얼마나 날마다 매 순간 기억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과의 관계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날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믿음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힘이 뭡니까? 높은 자리, I know so and so, 인맥, 학벌, 좋은 학교에 가야 돼, 일단 가야 돼. 왜요? 그럼 힘이 생기니까. 고지, 높은 자리들. 왜요? 영향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으니까. 지식, 아는 게 힘이라고 하죠. 인지도, 내가 남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세상이 주는 힘들,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여기는 이런 힘을 의지하지 않겠노라 라고 단언하면서 그럼 무엇을 믿을 것인가?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이 일을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에게 부족하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리라. 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하게 하는 내 마음과 실제 상황을 내가 뿌리치고 말씀 안에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얻고 찾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픔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신세 타령하거나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또한 의미 있다는 사실을 앞세워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고난이 좋아요. 고통이 좋아요. 바울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대신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쳤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오늘도 고난이 가시지 않았다고 해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고난을 그쳐주실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바울이 세 가지를 목적했다고 해서 이게 기독교인의 목적인가 보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님을 아는 것,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것 외에 뭐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따져보면 이거 세 가지입니다. 결국은 인생이 이거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갑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의 아버지였죠. 마틴 루터는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주님에게 가시면류관을 줬는데 왜 우리는 장미면류관을 받으려고 하는가? 왜 장미면류관을 세상에서 바라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는 회개를 금치 못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은근히 저 또한 세상에서 장미면류관을 얻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하면서 이 세 가지를 제시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를 포함해서 고개를 떨구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못한다고 해도 우리를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깨달음을 주실 거야. 설득을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목적에 머무르라. 이 목적에 머무르라. 아주 스쳐 지나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여기서 바울이 그 우리라는 대명사를 쓰는 걸 보면 바울은 온전한 사람 속에도 속하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과도 우리 이제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일관적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확신하지만 아직 성화가 덜 된 사람입니다. 이걸 언제나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의를 생각하고 하루하루 세 가지 목적,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포함되는 그 세 가지를 이루고자 날마다 수고했던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이 17절에서 사용한 표현, 17절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볼 텐데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우리 개혁 한글에서는 그들을 보이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들을 주시하라 라는 뜻입니다. 눈여겨봐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야지 왜 바울을 본받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바울은 반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된 나를 본받으라고요. 그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한 대속자를 바라보면서 배워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완전한 하지만 주님을 우리보다도 앞서 믿고 마음가짐이 온전한 가운데 주님을 따라갔던 바울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본받아야 하는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때 멘토어의 중요성을 이 세상에서 굉장히 강조했죠. 오늘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손 윗대고 경험이 많은 사람 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삶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멘토. 근데 성경에서도 보면 멘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멘토, 나에게 필요한 멘토는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힘을 쌓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크리스찬이 된 우리들 또한 멘토를 찾으려고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수료증을 따고 세상에서 어떤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찾게 됩니다. 참 모순적인 모습이죠. 진정으로 필요한 멘토는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을 믿고 감동을 얻으면서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목적했던 것을 목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완전해서요? 아니에요. 다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참고해야 되고요. 또한 바울 시대 때, 초대교회 시대 때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가 혜택을 많이 받는 부분이 바로 책입니다. 신앙서적들, 신학서적들, 그 작가들이 완전한 사람이라서 우리가 책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 21세기에 정말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씨름하고 또 그 길을 헤쳐나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많은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만 필요하지 다른 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발언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절대로 좋은 믿음의 발언이 아닙니다. 위험한 독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교회사를 이해해야 되고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원어를 이해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를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그런 공부들을 하고 트레이닝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두고 계십니다. 목사라는 직분이죠. 강도 장로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또 나의 멘토어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만난 적도 없지만 책을 통해서 알게 된 멘토어들을 통해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뺄 수 없는 사람들은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완전하지 못했지만 그 마음가짐이 바르게 주님을 바라보며 복음을 기뻐하며 주님을 목적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의 멘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수적인 것,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하나가 되자, 필수적이지 않고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자유를 허락하자,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자. 너무나도 좋은 문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배우고 있는 빌립보서 3장의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제시하는 그런 가르침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복음과 못지않게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과연 기독교적인 가르침이고 복음적인 가르침인가? 이것이 과연 복음을 기뻐하는 삶인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복음을 세상에 적용하고 죄인들에게 적용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과연 적용하고 있는가? 이 점을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그저 우리 모두가 죄인이니까요 한마디로 훑고는 사회를 비난하고 하는 이런 것은 절대로 복음적인 삶이 아닌 거예요.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것, 그 속에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복음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분이 분명합니다. 주목할 분이 분명합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우리 인생에서 늘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우리 잊지 마십시다. 주님과의 관계, 주님의 능력, 주님의 고난. 그 안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 우리가 겪을 모든 일들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들면서 주님을 향해 믿음을 더욱더 온전히 앞세우고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사도 바울, 그 부족한 한 사람을 통해서 저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 속에도 바리새인이 존재하고 또 저희 속에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존재합니다. 사랑해 주님, 바울이 그 바리새인을 죽이고 그리스도인을 살려나가며 주님 앞에 성화되어 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복음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같은 복음 속에서 나의 참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택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의지하며 그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